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 회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한인 우울증 회복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우울증 회복 모임의 예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울증 회복 모임용 학습 과제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이혜왕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방송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선교사님, 왜 회복 방송 제목을 우울증 회복 모임용 학습 과제로 정하셨는지요?
예, 청취자분들께서는 아직 한인 사회에는 우울증 회복 모임이 없어서 과연 우울증 회복 모임이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되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
네.
이 방송을 듣고 사시는 지역에서 우울하신 몇 분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눌 때에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이라는 하나의 그 예,
네.
즉 본보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우울증 회복 모임에서 평소 다루는 내용 일부를 준비했습니다.
네.
흔히 회복 모임 하면 종교적인 의식이나
네.
친교만 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지만
네.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의 회복 모임에서는 주로 회복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들을 제시해서
네.
참석자들로 하여금 과제 내용을 습득하고
네.
토의하게 합니다.
네.
이번 회복 방송 내용도 우울하신 분들은 물론 가족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네, 정말 선교사님은 여러 중독 회복 모임은 물론 우울증 회복 모임의 활성화에도 헌신하십니다. 선교사님, 지난 시간에는 주로 우울자들의 회복 모임에 대해서만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먼저 우울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밥 머리 심리학 박사가 낙천주의 만들기 크리에이팅 옵티미즘에 소개한 우울한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 지켜야 할 아홉 가지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울증 장애를 이해하라.
시간을 두고 무엇이 우울증이고 아닌지를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가족들이 우울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처음부터 있어 왔던 우울증세를 부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가족들도 우울자 스스로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우울한 사람은 실제로 병이 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암에 걸린 사람과 같이 우울한 사람은 그 병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가족들은 환자 앞에서 좌절감이나 후회하는 방법으로 화를 내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신의 감정을 억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또는 내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은 알지만 나도 좌절감을 느낀다는 말을 우울자에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울자들이 그러하듯이 우울자가 아주 염세주의적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있는 긍정적인 일들을 지적해 주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미 유년기부터 프로그램이 된 우울자의 내적 방해자는 자신의 좋은 긍정적인 점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울증은 아무것도 잘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점만 더 만들어 주게 됩니다.
셋째, 우울자의 감정과 유년기 체험에 대해서 물어봐라.
우울한 친구로 하여금 감정을 당신과 나누도록 격려해 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되므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울자의 유년기 형태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당신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우울자의 유년기 시절에 누구와 같고 당신의 어떤 행동이 우울증을 발발시키는가를 알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넷째, 가족인 당신도 우울증에 대해서 무기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순수한 사랑의 힘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낫게 할 수 있을 것으로만 믿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취해야 할 첫 단계는 주위 사람의 우울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인식해서 죄의식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당신 혼자서는 우울증을 치료해 줄 수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은 지원을 제공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우정이나 사랑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가족은 우울자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는 뒤로 물러서서 당신부터 우울증의 무기력함을 인정해서 가족인 당신 자신부터 친구들이나 심리치료사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울한 사람을 돕기 위한 첫 단계는 가족인 당신 자신부터 회복 도움을 받는 일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힘으로 구출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감정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우울적인 프로그램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울증은 그 사람을 초기 발달 단계에만 처해 있게 할 수 있어서 우울자는 무슨 문제에나 가족인 당신이 대신해 주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서 우울증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 같은 확신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울증은 다시 도지고 내적 방해자는 더욱 걱정을 부릴 것입니다. 당신은 억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가족 또는 전지전능한 부모나 배우자 역할을 다 하려다가 그 노력이 실패될 때에는 죄의식만 더 갖게 됩니다.
여섯째, 우울한 사람을 위해서 변명해 주지 말아라.
절대로 우울한 사람의 거부 반응에 동참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의 친구나 동료에게 변명해 주거나 은폐해 주는 것은 제때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우울증을 더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중독 분야에서 이런 현상을 enabling, 즉 중독 행위를 더 하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곱 번째, 우울자로 하여금 도움을 구하도록 격려해 주어라.
우울자 대부분은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우울증이 있음을 부인하거나 알코올, 일에 몰두 또는 쇼핑 등으로 자기 자가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들 모두는 더 우울한 요인들만 되어버립니다. 이럴 때에 가족들의 보호 행위는 자신도 전문 회복 도움을 구해야 할 정도로 우울한 사람에게 휘말려 들어가게 되며 이런 일은 우울자와 함께 살든가 같이 일을 할 때에는 더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여덟 번째, 당신 자신의 프로그래밍을 발견해라.
중요한 것은 주위 사람들의 우울증이 당신 자신의 내적 파괴자의 게임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치료적인 용어로 이를 부차적인 피해자라고 하며 이는 우울한 사람들을 돌보다가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울자의 행위는 당신으로 하여금 분노 감정을 퍼낼 구실이 되거나 심지어는 가족인 당신의 실제 부족한 점들을 변명해버릴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간 우울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해왔으면 당신은 이미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어 왔을 것이므로 당신도 부정적인 정서 감정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홉 번째, 우울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어보라.
당신과 함께 사는 우울한 사람은 병에 걸렸지만 아직도 당신은 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성은 상호 욕구의 부합에 기반을 두어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성 추구나 무엇을 원하는지에 정직하지 못하면 상대편의 기분만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과 즉 영어로 can, 해줄 수 없는 것, cannot,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이고 will, 그리고 하지 않을 것, will not에 정직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당신이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을 우울자에게 약속하지 말아야 하며 그 대신 실제 사항들만을 교환해서 우울자를 기능적인 필요나 욕구 사항 면에서 충족시켜주는 것은 가족이나 우울한 사람 모두에게 강력한 회복 치료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우울자와 가족이 함께 힘을 합해서 노력하면 우울증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회복 전환점은 언제나 올 수 있어서 가족이나 본인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회복 모임에서는 방금 소개해드린 가족이 지켜야 할 9가지 사항과 같은 과제를 제시할 때에는 각 사항마다 서로 체험담을 나누게 하고 토의하게 해서 우울자를 위해서 해줘야 할 사항들을 더 확인하게 됩니다. 생방송이 아니라 청취자분들과 서로 회복 과제를 나누지 못하는 점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의 회복 방송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기를 바라시고 기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함께 생활하는 부부가 함께하면 좋을 법칙 같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요?
부부가 같이 하면 좋을 일곱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남편과 함께 일을 해온 한 주부의 이야기를 대신 읽어주시지요.
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남편과 나는 최근에 결혼기념일을 축하했다. 우리들은 20년 넘게 같이 살면서 일도 거의 함께 해왔다. 우연히 글을 보다가 우리 부부는 얼마나 운이 좋았고 함께한 삶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이유는 주 7일 24시간 서로 떨어져서 생활해야 하는 현대사회의 장애점들을 극복하지 못해서 부부가 함께 효과적으로 생활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가외로 지출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집에서 전자매체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류 역사가 가족들이 함께 일하고 놀이를 했던 구석기 시대의 이전인 초기 인간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는 개념을 수렵 채집민 시대와 같이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않는 것도 이와 똑같은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농경지 시대에는 가족이 한 사교단위는 물론 경제단위라는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유지해왔지만 그 후 산업혁명이 있고부터는 가정과 직장이 달라졌으며 각자는 근무지에 따라서 관계성, 규칙, 금기사항, 갈등 등이 더 형성되었다. 이러한 구분과 곡절로 가정의 별거와 혹독한 고립감이 생겨났다. 네, 아주 논리적으로 요즘 사회와 가정 환경을 초기 인간 사회와 비교해서 신랄하게 꼬집은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화와 전자 문명이 날로 개발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원래 우리 인간에게 디자인되었던 행복한 가정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네. 다음 사항들은 행복하고 항구적인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일곱 가지 기본 법칙들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은 삶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부부가 함께 일을 해라.
일은 하나의 연속적인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도 일에 해당되며 부부가 함께 같은 일을 하면서 공원을 걷는다든지 친구들을 방문하거나 초대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라.
이제 우리들에게는 친구, 회복 동료,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과 여러 프로젝트나 회복 과제에서 함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서로의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면서 지원,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핵가족이란 고립된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핵심적인 주요 관계성 이외에도 친구들과 관계성을 유지해라.
주 7일 하루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부부가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의 하나는 밖으로 나갈 시간이나 성향 또는 상호 신뢰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부 친구들을 만들지 못해서입니다.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아도 혼자서는 모든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도 그렇게는 마찬가지여서 여성은 다른 여성 친구가 필요하며 남성은 다른 남성 친구가 필요해집니다.
넷째, 서로 신념을 나누고 유지해라.
공통적인 신념 체제는 인간의 결속 도구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늘 같이 한다는 검언에는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가치와 신념 문제에 근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관계성은 존속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섯째, 관계성 의식들을 개발해라.
의식은 상호 합의 및 인식에 따라서 당신이 해야 하는 것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거나 불화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습관과는 다릅니다. 잠에 들기 전에 서로 껴안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을 하는 것은 의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상대편 배우자가 양치질을 한 다음에 깜빡 잊고 치약 튜브에 마개를 잠그지 못하는 것을 야단하거나 파트너가 말을 하려고 시도하는데도 혼자서만 TV를 시청하는 것은 습관에 해당됩니다. 부부가 팔짱을 끼고 점심을 하러 걸어가며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담소하는 의식은 관계성 증진에 아주 좋습니다.
여섯 번째, 상호 합의된 역할을 수행하라.
누가 식사를 준비하고 식료품을 사오고 가계부를 정리하고 또 누가 자녀를 학교에서 픽업하는가 등을 합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역할 합의에 동의하지 못하면 관계성은 더욱 망가지게 됩니다. 특히 부부가 집에서 함께 일을 할 때에는 역할 분담이 더욱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직하게 그리고 확실히 해라.
절대로 상대편 파트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섣불리 추측하지 마십시오. 또한 절대로 당신의 욕구에만 맞도록 강압적으로 상대편을 조종하려는 태도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표현해서 파트너에게 그렇게 해주도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관계성 도구들로 로맨스를 지속시킬 수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주 7일 하루 24시간 관계성은 아주 훌륭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예, 선교사님, 우울증 회복의 관계성 증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이번 시간에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성공적인 관계성을 위한 세 가지 필수 사항들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관계성은 우리들의 육체적 및 정서적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우리들은 그런 관계성들을 달성하기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개미들이 개미의 집 무덤을 만들듯이 인간은 관계성을 창조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원적인 관계성 환경이나 커뮤니티 안에서 더욱 기능을 잘 발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수렵 채집민 방법을 포기해서 각자가 성공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표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이 이상적인 친구를 찾지 못하거나 파트너와 함께 생활을 해도 고독한 감정을 호소하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관계성 양육 방법은 학습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렵 채집민 시대 이후에 잊어왔던 관계성 형성을 재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종족들은 함께 머물고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금기, 역할, 의식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뇌에는 아직도 수렵 채집민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계성 성립 본질은 현대 인간에게도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족 결속의 성공적인 관계성 수단을 소위 3R로 요약해서 설명들을 하고 있으며 rules, 규칙, roles, 역할, ritual,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규칙, rules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대부분 사회적 및 문화적 금기 사항들은 사라졌고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되어가는 다인종 문화 사회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아도 아직도 우리들은 안정과 정서적 안전을 위한 관계성에서 규칙과 한계는 필요합니다. 규칙은 현대 인간에게 파트너, 친구, 동료, 심지어는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는 관계성을 형성하는 데 기본 원칙이 됩니다. 우리들이 다음과 같이 시작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do, 하고, do not,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우리들은 관계성 욕구는 말로 일일이 표현할 수 없어서 단지 상대편으로 하여금 추측하게 만듭니다. 욕구를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존경심이 필요하다는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각기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욕구 전달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파트너가 평상시보다 집에 늦게 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연인이나 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에 상대편 파트너가 식사 대금을 다 지불하거나 서로 분담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상대편 파트너가 그러한 당신의 욕구를 알도록 하는 것은 당신과 관계성을 갖기 위한 기본 원칙이 될 것입니다.
예, 선교사님. 그러면은요, 훌륭한 그리고 분명한 욕구 표현의 예문들이 있으면 좀 더 소개시켜 주시죠.
비난은 일종의 통제 형태이므로
당신이 나를 비난하지 말았으면 해요. 나는 당신이 도로 속도를 지켜서 운전할 것을 요구해요. 나도 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들을 비토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이 동의해 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구를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편 사람이 관계성에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당신으로부터 정확히 무엇을 기대하는가? 과연 당신은 그런 기대를 들어줄 수 있는가? 당신은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은가? 서로는 어느 지점에서 타협할 수 있고 어떤 사항은 절대 타협할 수 없을까? 이러한 당신의 욕구 사항들을 기재해서 토의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다시 검토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네, 서기사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셨는데요. 흔히 우리들은 내 자신의 욕구는 상대편이 들어주기를 바라지만 상대편의 욕구와 기대가 무엇인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에 많지요. 자, 청취자분들은 종이 위에 배우자나 상대편의 기대감 목록을 작성하시고요. 그 옆에 들어줄 수 있는 것과 타협해야 할 사항들을 기재해보시면서 관계성에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배우자나 상대편의 기대감을 기재하시고 그 중에 들어줄 수 있거나 타협할 점도 점검해 보십시오.
네, 성 교사님. 네, 이번에는 roles,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수렵 최진민 시대의 개념에서도 아주 잘 정비된 역할이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알았으며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도 종족에서 할 역할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둘이 결혼해서 생활을 하는 가정은 미니 종족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 배우자가 세탁을 하고 청소를 하는 동안에 다른 배우자는 식료품을 사와서 요리하며 가정일들을 분담하는 역할을 하게 마련입니다.
결혼한 가정을 인류 초기 사회인 수렵 최진민 시대와 비유하신 내용은 공감이 갑니다. 다음 3 아래 세 번째인 의식, Rituals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은 관계성을 함께 결속시키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이미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출근할 때 굿바이 키스나 직장에서 안부 전화를 거는 의식적인 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간단한 행동들이 당신의 관계성을 결속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잊어먹는 경향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의식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만 해서 철저히 실천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관계성의 비법은 이상 세 가지 R, 즉 당신의 욕구와 한계에 대한 규칙, 역할, 의식 등으로 규결되어야만 합니다. 이들 3R, Rules, Roles, Ritual, 이것을 준수하기만 하시면 남은 삶 동안에 당신의 주위에는 자연히 지원적인 사람들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네, 성 기사님. 유년기에 우울증에 처한 수밖에 없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여성이 정서적으로 아내를 잘 돌봐줄 수 있는 남성과 결혼을 한 경우에는 우울증 발생률이 아주 적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네, 그래서 결혼 가정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과 낙천주의 학습은 아주 중요할 것 같네요.
예, 한번 심리학자 밥 머리 박사가 소개한 행복과 낙천주의를 위한 8가지 좋은 사항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성이 지원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충만하다면 당신은 스스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낙천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관계성이 부족하면 그 반대 현상이 생기고 당신은 병이 나서 행복한 생활은 불가능해지며 심한 염세주의로 빠져들게 됩니다. 다음 8가지 조언들에 마음을 여시고 따라서 해보시면 당신도 오늘 하루를 보다 행복하고 낙천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당신 자신의 진심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해봐라.
한동안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만나고 싶은 친구 목록들을 작성해서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둘째, 독립적인 감정과 통제된 감각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려라.
큰 체인 스토어보다는 가능한 소규모 식당이나 상점들을 들려서 주인이나 점원들과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셋째,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자각해서 자기 자존심을 지켜라.
매번 자신을 비난하는 코멘트를 할 적마다 당신 자신을 돌아보며 시정해 보십시오.
넷째, 현재 느낌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관련된 당신의 능력과 적성을 확인해라.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슨 일을 잘했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사항들을 즉시 말해달라고 해보십시오.
다섯째, 당신 삶의 전반을 통해서 충만함과 의미로 삶의 목적을 알아라.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돈이나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 이외에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해서 들어보십시오.
여섯째, 완전한 자아감각에 아주 중요한 당신 자신의 육체, 자신감을 가져라.
잡지 표지의 모델들이 당신을 완전한 남성이나 여성의 모습으로 보이지 못하게 만드는 잡지들은 모두 다 버려버리십시오.
일곱 번째, 내성, 외모, 파워와 같은 원래 자신의 모습에 연결의식을 가져라.
매일 20분 정도 공원이나 기타 자연지역들을 걸으면서 개를 보면 최소한 한 마리 정도를 쓰다듬어주고 개 주인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걸어보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여덟 번째, 우울증에 대처할 강력한 무기로 영적 충만을 개발해라.
당신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믿는 모든 사항들의 목록들을 작성해보고 그 사항들을 더 개발하십시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울증 회복 모임 방송을 통해서 우울한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 지켜야 할 그 아홉 가지 사항, 그리고 부부가 같이 하면 좋을 일곱 가지 법칙, 성공적인 관계성을 위한 세 가지 필수 사항, 3R, 또한 행복과 낙천주의를 위한 여덟 가지 조언 등을 아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방송을 들으셨습니까? 실제 회복 모임에서는 위의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회복 참여자들 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답변을 하게 해서 여러 회복자들이 공통적이고 좋고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들을 서로 나누게 되어서 모임이 끝날 때는 다들 감명된 얼굴로 돌아갑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선교사님, 우울 심리로 삶이 힘드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울증 회복 모임 내용들을 실행하실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위해서 오늘 하루만 잘 살아내게 하소서의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우울증 회복 모임 참여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꽉 잡은 우울증 회복 모임 참여자임을 상기하시면서, 그리고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한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날들은 이미 다 지나갔으므로 되돌아보거나 슬퍼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나 걱정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어 다음 날의 오늘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동안 법칙과 관계성 개발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고 지켜서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